자, 마지막 주제는 너무너무너무 뜨거운 금 얘기입니다. 골드. 골드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말도 있죠. 너무 뜨거운 뜨거운 돌. 핫스톤 골드 얘기입니다. 골드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왜냐하면은 금 가격이 야, 이거 주식도 이렇게 오르면은 뭐 이런 잡주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금인지 삼성전자인지 코스피인지 SK하이닉스인지 모르겠죠.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친 듯이. 코스피를 못 사고 금을 산 분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올랐어요. 금이 좀 더 올랐으면 사실 우리나라 금으로 치면 김프가 있기 때문에 연초유 상승률이 62% 찍었습니다.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죠. 우리가 이미 쉬는 연휴에 4,000달러 돌파했는데 지금은 4,300을 갔어요. 4,300. 거기서부터 또 거의 7% 8%가 올랐는데 이렇게 하면 감이 없죠. 이게 얼마나 오른 건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몸에 와닿으실 수 있는 금반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국제금시세가 1온스에 4,300달러 왔다 갔다 해요. 1온스가 28.34g입니다. 4,300달러 대충 600만원 잡고 금 1g에 21만원이에요. 한 돈이 3.75g 대충 80만원입니다. 금반지 한 개가 이제 80만원이에요. 애기 돌잔치 갔는데 한 돈짜리야.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 야, 그 정도 되면은 와, 이거는 형이지. 애기 금반지를 한 돈으로 주시면 형입니다. 형님, 형님. 야, 80만원이야, 80만원. 형님이죠. 아, 그 정도 우정이면은 찐 우정입니다, 찐 우정. 평생 가는 친구로 삼으십시오. 자, 금반지 한 돈에 8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을, 세금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90만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는. 엄청난 친구다. 오래. 그 우정 꿋꿋하게 유지하기를 기대드리고요. 이 금반지가 가격이 어떻게 됐냐? 대강 쓰면 대강. 2015년 부근에 한 20, 25만원 했어요. 왜냐면 제가 보통 애들 돌잔치 다닐 때 한 20? 전 이제 2010년대 초반이니까 18? 17? 뭐 그 정도였어요. 2015년 20? 25? 2020년 부근에 30? 그래서 이때만 해도 야, 금값 많이 올랐네 라고 말할 때 샀으면 2배가 넘었죠. 3배 벌었어. 2025년 지금 거의 80만원. 이게 물론 금가격 상승도 있는데 달러 환율까지도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서 거기서 또 30%가 올랐어. 말 그대로 진짜 금값이 됐습니다. 금값. 말 그대로 골드값이 됐는데요. 게다가 전세계 금이 이렇게 올랐지만 우린 끝이 아닌 게 그 유명한 금치 프리미엄 코리아 금푸가 지금 18%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해. 왜냐하면 금값도 적용이 되지만 환율까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마지막 봤을 때 15% 넘었어요. 20% 왔다는 말도 있던데 장중이라서 장중까지 못 봤고 지금 대충 15, 18% 되는 것 같아. 금치 프리미엄 미쳤다. 한국인들의 금사랑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KLX 금사하신 분들은 노났어요, 노났어. 요즘에 옛날에 축하할 때 나왔었죠. KLX 금사하는 법. 와! 왜냐면 금치 프리미엄도 어쨌건 내가 번 거니까. 빠지기 전까지 번 거죠. 굉장히 그래서 뜨거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현황을 보여드렸는데 도대체 금이 안전자산이라며. 세상에 이렇게 오르는 안전자산이 어딨나? 위험자산 싸대기를 때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뭔 놈의 안전자산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위험자산도 이렇게 못 올라가는데 안전자산 이렇게 올라가 뭐가 위험자산이고 뭐가 안전자산이고 도대체. 그럼 도대체 금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왜?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드릴 텐데. 그러면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아니 원자재가 다 뜨거운 거 아니야? 통화가치가 날라가서 원자재가 다 뜨거운 거 아니야? 원자재 지수를 보면 지수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별로 안 올랐어요. 심지어 원자재 중에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지수는 빠졌어. 이 원자재 지수도 이 귀금속에 들어가서 그래요. 물론 오르긴 했죠, 2020년부터. 근데 2022년 이후로는 뭐 그냥 뭐 소폭? 금운을 빼면은 이거 오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구리, 철강, 원유, 대표적인 원자재들. 원유는 빠졌고, 원유는 빠졌고, 철도, 구리도 이게 뭐 올랐다고 하기 애매하잖아요. 2020년 3년, 4년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의 커머니티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직 귀금속, 오직 금과 은. 참고로 은은 더 올랐습니다. 금이 뜨겁지만 은은 더 올랐어요. 약간이지만 은의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만 미친 거야. 한마디로 귀금속만 미쳤다. 은은 상승률 자체가 80%입니다. 80%. 요 위에 있는 게 은이에요. 이게 은. 금보다 더 뜨거운데 지금 8을 찍었어요. 그럼 은은 산업재 역할이 있으니까 산업재 때문에 찍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산업재 때문에 찍었다면은 이렇게 급등하진 않았을 텐데. 지금 이게 은의 장기 차트입니다. 15년 차트예요. 이때는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이때도 이슈가 있죠. 이때는 약간 그 매진매석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쭉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스마일을 그리면서 마치 코스피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은입니다. 은. 대폭락이 있다가 횡보하다가 15년 만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금과 은을 봤을 때 이 귀금속만 크게 상승하고 또 이게 정상적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고 뭔가 독특한 뭐가 있는 거지. 이건 뭐냐. 자, 첫 번째. 저런 귀금속은 주식시장에 크게 빠지면 올라가죠. 리만 금융위기, 닷컴버블, 아니면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막 십몇 프로씩 막 빠지고 20% 빠지고. 근데 요즘 보면 당연히 아니죠. 놀랍게도 위험자산이라는 주식시장과 안전자산이라는 금시장이 같이 상승하는 미쳐버린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들어온 지 15년, 20년 좀 안 됐는데 15년, 17년? 이런 시장을 처음 보는 것 같아. 아니 저게 같이 가는 자산이 잘 아니거든요. 물론 커머더티와 주식시장에 같이 갈 수 있지. 보통 양쪽 하나 할 때 같이 가는데 이렇게 같이 가는 건 처음 봤어. 이게 보통 헤지 상품이잖아요. 두 개를 들고 가면은 보험용 상품으로 금을 들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주식시장이 빠질 걸 대비해서 보험으로 금을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보험으로 금을 샀지. 근데 보험이 더 올라. 보험이 미쳤어. 물론 주식도 좀 오르긴 했는데 야 보험은 야 뭐가 보험이고 뭐가 위험자산인지 헷갈릴 정도로 보험이 더 오르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뭐 좋긴 하죠. 17.8%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올해 좋긴 한데 그렇게 또 뭐 양적 완화 같은 걸 해서 올라가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보통 금은 전통적으로 미국채 금리와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를 내리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격이. 당연히 금리를 내리면, 예를 들면 양적 완화 같은 거 하면 제로금리 가면 유동성을 푸니까 주식시장 좋고 금리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미국채 금리를 내릴 때 금이 올라갑니다. 미국채 금리를 내리면 금이 올라가요. 그럼 이번에 금은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럼 미국채 금리는 많이 내렸냐? 이만큼 내렸단 말이에요. 이만큼 내렸기 때문에 야 이게 게다가 요즘에 양쪽 긴축을 하고 있잖아 오히려. 그럼 이게 뭐냐? 양쪽 완화라는 게 아니라 양쪽 QT를 하고 있는데 양쪽 긴축을 하고 있는데 금리도 이만큼 내리고 이 금이 이게 오르는 게 뭐냐? 미국채 금리 때문은 최소한 아닌 것 같고. 그럼 물가 상승률이 높았냐? 금은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있으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8월 소비자 물가 2.9%입니다. 2.9%. 3%가 안 돼요. 그러면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써보자면 실질금리와 금을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실질금리라는 건 미국 국고채 금리, 명목금리죠. 예를 들면 이게 4%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2%라고 생각해보면 미국 국고채 금리를 사서 내가 남는 금리는 4에서 1을 빼야죠. 그래서 2%가 됩니다. 왜냐면 나는 미국채 금리, 명목금리 4% 샀지만 인플레이션이 2% 오르면 이건 녹아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남는 게 2%야. 올해 2%를 버는 거죠. 그게 실질금리입니다. 미국채를 사서 실제로 남는 수익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채를 사지 않고 금을 샀으니까 그 돈은 금의 보유비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축을 보시면 거꾸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파란 게 올라가면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실질금리가 떨어지면 보유비용이 떨어지면 금가격이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면 미국채를 사도 남는 게 없어요. 0%밖에 못 먹어. 일본처럼 제로금리야. 남는 게 없어. 명목금리가 낮아서. 그럼 금가격이 올라가요. 통장 그 예금 넣느니 금 넣는 게 낫다. 뭐 어차피 둘 다 주는 것도 없는데 금가격이 올라갑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금가격이 떨어져요. 야 그 돈 뭐 하려고 금사냐 은행 사야지. 은행 가서 넣으면 많이 받는데. 미국채 사면 많이 받는데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번에는 실질금리는 올라갔는데 명목금리가 아직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유비용이 높아. 그런데 금가격이 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관관계가 깨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금을 들고 있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보유 비용이 크게 늘었는데 미국채 금리를 사면 지금 많이 남는데 금리가 높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 얘기하는 거. 그럼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냐? 달러도 역시 금과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달러 표시니까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가격이 올라갑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금가격이 떨어지죠. 물론 달러 가치가 좀 빠지긴 했어요. 한 10%. 근데 금은 뭐 말도 안 되죠. 역시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쭉 봤지만 제 결론은 금은 현재 수요와 공급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상관관계와는 나 홀로 가고 있죠. 나 홀로 급등. 나 홀로 급등. 그러니까 뭔가 기존 공시가는 따로 있는 금만의 은만의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수급 상황에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 예를 들면 공급으로 치면 금광이 갑자기 10개쯤 날아갔어. 전 세계 최대 금광이 파업을 해. 1년간 금을 생산 안 해. 뭐 그런 공급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비슷한 수요와 공급에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가면 전쟁이 나면 금가격이 올라가죠.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 상승해요. 전쟁이 금가격의 상승의 트리거가 됐을 수 있죠. 시기적으로도 딱 봐도 비슷하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10월 14일 날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평화협정에 서명했어요. 지속적인 평화 번영을 위한 트럼프 선언.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에어포스원에서 종전 얘기도 했습니다. 평화 선언이지만 전쟁이 끝났다, 종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또 와일스 오버 끝났다. 사실상 종전 선언 비슷한 종전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 현지 신문 1면이 이겁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더 피스메이커 트럼프에게 God bless,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피스메이커에서 이렇게 신문 1면에 장식을 하고 축제 분위기예요. 이스라엘의 해변을 보면 트럼프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와서 연설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행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해변에다가 땡큐 뭐 이렇게 써놓은 거죠. 트럼프 얼굴, 트럼프 뭐 웰컴 홈 이런 거 써갖고 땡큐 사인을 만들었어요. 전쟁이 끝났다 이거죠. 실제로 그리고 연설을 한 다음에 이집트에 가서 정상회의를 했는데 미국, 이집트, 카타르, 터키 이런 휴전 중계 4개국들이 모여서 평화선언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가자지구가 전쟁이 어쨌건 끝날 분위기니까 종전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금가격이 빠질 줄 알았는데 전쟁이 끝났다 치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쭉 더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하고 빠질 수는 있지만 휴전 거의 종전 비슷한데도 금가격이 요지부동이더라. 물론 예전에만 나왔지만 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했다. 옛날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서방이 뭘 했어요?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보유고의 절반이 서방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동결했습니다. 약 3천억 달러의 자산이 동결되었다. 그리고 지난번 슈컬리에 나왔지만 역시 이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지금 이런 소리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입에 거품을 물고 있죠. 그러기만 합니다. 자기들 돈으로 우크라이나 준다 그럴 때 입에 거품을 무니까 이유가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러시아의 3천억 달러 자산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해주겠다. 이걸 담보로.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우크라이나하고 말을 잘하던지 우크라이나에 빚을 갚으면 받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진 않고 대출해줄게로 바꿨는데 어쨌건 자기들 돈으로 내 자산을 외환보유고라고 생각을 해서 중앙은행에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단지 서방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지들 마음대로 전쟁 갔다고 동결해갖고 못쓰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절반입니다. 절반. 6천억 달러의 외환의 금보유고가 있었는데 3천억 달러 자산이 동결됐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혹시 몰라서 저 자산을 세계 각국에 분산 투자해줬지만 소용이 없었죠. 유로화도 넣고 달러도 넣고 영국에도 넣고 일본 돈으로도 넣고 엔화로도 넣고 여기를 세계 각국에 넣었지만 뭐 미국과 서방이 힘합쳐서 제재를 해버리니까 뭐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주로 국채, 주식 뭐 이런 걸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러시아가 건진 외화 보유액이 절반이 됩니다. 왜 절반을 건졌냐? 당연히 이거죠. 러시아의 골드는 러시아의 보관이 돼 있었어요. 이 골드가 러시아에 보관이 안 돼 있고 영국 런던에 있었으면 전액이 날아갔을 겁니다. 가져갈 수 있겠어?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는 골드를 러시아 본토에 보관을 했었어요. 보관소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걸 절반을 건졌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서방과 사이가 안 좋은 아니면 전쟁 위협이 있는 국가들이 금보유량을 늘립니다. 중국부터 대단히 크게 늘리죠.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수급에 중국의 중앙은행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고 전쟁 위협을 받는 나라 대표적으로 더 많은 탱크와 더 많은 금을 원하는 나라가 있죠. 폴란드입니다. 최근 몇 년 새 금을 가장 많이 늘린 나라 중에 하나가 폴란드예요. 금과 탱크에 우리나라가 금 광산만 돌아갔어도 한국에 정말 브라더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탱크로 브라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보유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얼마나 크게 늘었냐? 전쟁 이전과 비교해서 금 수요가 한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금 수요 중에 한 10% 정도가 중앙은행들 수요였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가 20%예요. 중국은행이 받아가는 게 안 찍힌다고 얘기 숨겨져 있는 게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20% 이상으로 늘었다. 전세계 금의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중앙은행의 수요가 됐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크게 늘었고 최근 1년간 금보유량 증가 국가를 보면 공식값입니다. 공식값. 폴란드가 89톤을 늘렸어요. 대단히 급하죠. 러시아 옆에 있다 보니까 뭐 터키, 인도, 뭐 중국 이런 데들이 금을 굉장히 크게 늘렸고 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저 중앙은행의 금투자가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2025년 공시값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지나지도 않았으니까.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샀겠죠. 저건 이제 작년까지 얘기고. 2024년 기준으로만 금이 유로를 제치고 글로벌 2위 준비 자산. 그러니까 리저브가 됐어요. 달러가 아직도 가장 높긴 한데 예전에 달러 60%였는데 46%까지 내려갔고요. 유로 비중은 16%, 기타 통화가 뭐 위안화 뭐 등등등 기타 통화가 18%인데 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금이 20%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금은 세계 2위 중앙은행들의 준비 자산이 됐죠. 자, 그런데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중앙은행들이 많이 산다. 좋아. 또 뭐가 있냐? 제 생각에 금 가격에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전 세계 사람 누구나 아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합니다. 여기서 트럼프 취임을 보고 금을 샀으면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쌉고수입니다. 쌉고수.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얘기하는 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너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보면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미국 우선주의로 간다며. 탈세계화를 한다며. 탈글로벌화. 그럼 뭐가 값을 가질 거냐. 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보면 저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2025년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금이 오르기 시작을 했죠. 4월 2일 날 우리는 미국 해방의 날을 봤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폭탄을 날린 날. 제 생각인데 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날 날린 거는 관세 폭탄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뢰도 같이 날아갔죠. 펑! 펑 쐈는데 전 세계를 향해서 싸다기를 떼긴 줄 알았지만 미국의 신뢰도 같이 날아갔는데 뭐 이건 당연하겠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을 합니다. 왼쪽 녹색이 2025년이고요. 파란색이 2024년이에요. 굉장히 급락을 해요. 멕시코는 61이었는데 29가 됐어요. 스웨덴은 47이었는데 19가 됐습니다. 일본도 70이었는데 55가 됐어요. 그 일본도 5,500달러 싸대기를 맡아보니까 우리도 많이 떨어졌죠. 77인데 61로 떨어졌어요. 이걸 조금 더 차트를 보여드리면 녹색이 긍정적이고 파란색이 부정적인데 대부분 녹색은 이렇게 돼 있고 파란색은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X자를 그리면서 크로스가 많이 됐죠. 우리나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죠. 아까 전쟁만으로 따지면 반서방 국가들이 금을 많이 늘렸는데 이제는 반서방이고 뭐고 올해는 반서방이고 뭐고 없는 것 같아요. 저 이후로는 5,500억 달러 뭐 3,500억 달러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야 왜 안 보여 답해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전쟁만으로 따지면 반서방 중국 이런 데였는데 전쟁 위험이 있거나 이제는 그게 아니게 됐고 그리고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는 결국 글로벌 자유무역을 상징하던 WTO 시대의 종언 UN 무용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각종 글로벌 기구 탈퇴하고 탈세계화 시대의 개막 아메리카 퍼스트가 탈세계화였구나 그 말인즉슨 글로벌 주요 통화들의 신뢰가 동시다발적으로 약화됩니다 서로 어깨 걸고 가고 있었는데 어깨를 하나씩 풀잖아요. 그럼 미국의 통화만 압력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통화들의 신뢰가 다 같이 압력을 받습니다. 일본도 5,500달러 내야 된다 그러고 미국은 나홀로 간다 그러고 프랑스는 뭐 요즘에 난리 났죠. 뭐 정권이 바뀌다 안 바뀌다 그러고 있고 EU도 EU대로 간다 그러고 통화 가치에 대한 압력과 통화 가치 전체에 대한 신뢰 압박을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떡합니까? 금이나 은과 같은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통화를 팔고 금과 은을 사는 거죠. 커런시 셀, 골드, 실버, 바이. 통화에 대한 노출을 해지하는 전략. 야, 이런 표현. 옛날엔 인플레이션 해지라 그랬는데 이젠 통화 해지 전략.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타는 단어가 있는데 가치 하락거래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근데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화를 팔고 금, 은, 암호화폐 등을 매수하는 거래. 달러라고 썼지만 통화입니다. 통화. 통화를 팔고 골드를 사라. 통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베팅이라는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믿는데 통화가 신뢰가 가니까 통화와 금을 sell and buy, buy and sell라는 전략을 이제 많이 피게 되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거를 뭘로 합니까? 상품으로 합니다. 귀금속이라는 골드와 은에 들어간 상품에 자금이 들어와요. 그럼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실물을 확보해야 돼요. 우리는 상품을 사요. ETF 사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ETF 산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선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들어요. 현물도 있겠지만 근데 금과 은 공급은 늘릴 수 없죠. 그럼 금과 은의 실물을 확보해야 돼요. 실물 확보할 경쟁이 들어옵니다. 내가 ETF 종한테 계속 들어와. 물론 선물이니까 뭐 결제만 되면 되는데 애들이 현금 결제를 안 해버리면 어쨌건 실물 확보에 압박이 들어옵니다. 유동성이 부족해지죠. 은괴나 금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데 당연하겠지만 글로벌 은이나 금 다 모든 상품 마찬가지지만 파생상품 미결제 약정은 현물보다 큽니다. 많이 커요. 뉴욕거래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금상품 미결제 약정이 지금 재고보다 2배 이상이다. 실제 인도 가능량보다 2배 이상이다. 근데 금은 크니까 어지간해서는 저게 스퀴즈 이런 게 안 되는데 시장은 은이 작습니다. 은은 툭하면 스퀴즈 나거든요. 포지션 스퀴즈, 그 스퀴즈가 뭐냐면 내가 숏을 쳤는데 위로 올라가면 손절이 위로 나가잖아요.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 강제적인 상황이 되면 포지션은 압박이 들어옵니다. 자, 이게 어렵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월스트리트에 나온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기존의 트레이더들은 어떤 거래를 많이 했냐면 미국에서 은 선물을 삽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은 현물 매도하는 현선물 차익 거래를 해요. 선물을 사고 현물을 매도하는 거예요. 은이나 금은 현물은 보통 영국에서 거래합니다. 런던에서. 하지만 파생상품들은 대부분 미국 뭐 시카고 이런 데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트레이더들은 미국에서 은 선물을 사고 영국에서 은 현물을 매도해요. 이런 현선물 차익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은 선물 가격이 오르네? 저 같은 개인이나 우리가 다 같이 잠깐만 야 뭐라고? 아까 전에 무슨 뭐 통화를 뭐 팔고 뭐 은금을 사자고? 금값이 미쳤다고? 자금이 막 들어와.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은 선물 가격이 쫙 오릅니다. 그럴 경우에 현선물 차익 거래를 하던 여기 좀 위에 하나만 적어드렸는데 반대 포지션들도 있죠. 포지션이 언와인딩이 발생을 해요. 아니면 반대로 은현물을 더 사야 되는 포지션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영국의 은현물 매수 수요가 늘어나고 은현물이 스퀴즈가 걸려요. 포지션을 언와인딩하는 미국의 은선물을 매도하고 영국의 은현물을 매수한 이런 언와인딩 수요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런던의 은딜러들이 포지션 정리를 위해서 은을 확보하기에 경쟁하며 은가격이 급등했다. 스퀴즈가 걸렸다는 말입니다. 스퀴즈. 실제로 현물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들어왔다. 이 반대되는 포지션을 꺾는 수요가 들어왔다. 선물의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 월세에 따르면 은이 부족하다. 불안한 투자들은 귀금속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고 기존의 불안한 투자자들, 이런 상품 투자자들이 귀금속을 사니까 실제로 필요한 제조업체들은 더 급해졌어요. 전자제품 생산에 은이 필요하는데 은 현물 수요가 급증했대. 선물끼리만 움직이는 건 뭐 그런 상관이 없는데 현물을 갖고 오려고 그러니까 그럼 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더구나 관세가 있죠? 관세 때문에 현물 유통이 쉽지도 않아요. 관세가 언제 오를지도 몰라.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자체 재고 보유를 원한다. 글로벌 전체가 하나일 때는 내가 자체 재고가 없어도 영국에 있어도 되고 미국에 있어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동도 쉽지 않고 지금 안 갖고 오면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가격이 오르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모두 자체 재고 보유를 원한다. 이는 사재기로 이어졌고 시장이 붕괴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쭉 끌어올리는데 스퀴즈가 났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은현물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런던 시장에서 저게 이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포지션을 꼬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이 탈달러 탈달러를 외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행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스테이블코인이잖아요. 탈달러를 하기 시작하면은 미 국채 수요가 없네? 그러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국채 좀 사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쉬운 소리 하기 싫잖아요. 동맹국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스테이블코인을 쓰다 보면은 그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살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쓰게 만들면은 미 국채 수요가 저절로 늘어나겠구나. 뭐 요런 요즘에 등장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요런 말들을 많이 하죠. 물론 현재 기준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결제 미국채 한 2%밖에 안 되긴 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게 뭐 한 10배 이상 커져야 이제 의미 있는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10배가 미국 내에서 커지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 미국 내에서는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길 뿐일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국채수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다른 자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어떻게 보면 카니발라이즈 하는 걸 없애려면 해외 수요를 늘려야 된다. 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물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트럼프 가족이 암호화폐로 돈을 번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런 미션이 있어요. 저런 미션으로 해외에서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만들어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면 뭐 달러가 쥐작업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트럼프 가문은 그런 여러 가지 큰 그런 목표와 함께 이미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벌었다. 파이낸스 타임즈 기사입니다. 실현된 이익 기준으로 1조 4천억. 장부상으로는 몇 조더라? 옛날에 9월에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재임 중에 부를 축적하는 게 적절합니까? 호주 기자입니다. 물어봤어요. 지나가다. 요 진짜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전 대통령이니까 그 저희 아이들. My kids. 아이들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갑자기 가다가 다시 돌아보면서 기자한테 물었어요. 어디? Where are you from을 물었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그때 기자가 호주인데요? 그랬더니 너가 지금 그런 질문을 한 건 호주에 대단히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야. 호주라고? 관세가 얘네가 얼마였지? 잠깐만 기다려봐.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주? 당신의 지도자가 호주 총리가 곧 나를 만나러 올 거야. 나는 호주 총리한테 너에 대해 얘기할 거야. 너가 지금 매우 나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얼마 버니 그걸 뭐 하려고 물어봐 지금. 호주하고 관세 협상하러 가는데 기자가 하니까 아 그게 아니라 했더니 조용해라. 콰이어트해라. 조용! 하고 아마 이게 헬기였을걸요? 헬기인지 뭐지 이렇게 타러 이렇게 이동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이 소식을 듣는 호주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를 내셨다고요? 기자 이름이 라이언이었어요. 그 라이언은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이고 질문만 했는데 질문만 화가 많이 나셨네요.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뭐 라이언 이랬을 뿐인데 라고 이렇게 넘어갔던 게 9월이었어요. 9월에. 하여튼 뭐 스티브 쿡 잘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아저씨는 돈을 많이 버셨고요. 자, 그런데 얘기를 왜 하냐? 지금 미국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중국은 반대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예요. 23일날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금거래와 보관을 유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인민은행은 우호국 중앙은행들이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하여 금괴를 매입하고 상하이 금고 안에 금을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냅니다. 블룸버그에서. 중국과 친한 중앙은행들이 런던에서 거래하지 마. 상하이에서 해. 금괴. 아, 런던에 금괴가 보관하는 데가 있어서 우리 금괴 거기서. 아, 그러지 말고 상하이에 보관해. 중국 국경 내에 보관하면 우리가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게. 뭐 이걸 유도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글로벌 금 현물의 주거래 장소가 영국 런던인데 우리나라 금도 런던에 있습니다. 근데 상하이에 금 실물을 거래하고 거기서 보관하도록 하면은 뭔가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브릭스라든지 이렇게 블록으로 하니까 뭐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도 있고 서방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도 있고 서구 런던의 역할을 상하이가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참고로 영국 중앙은행은 런던 지하에는 이런 금보관 시설이 있습니다. 영국 여왕이 이제 생전에 돌아가셨던 장면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금고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1위라는 말이 있는데 뭐 미국과 뭐 거의 쌍벽을 이룹니다. 런던의 지하 금고에는 약 40만 개 이상의 골드바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와 그럼 런던이 세계에서 제일 금을 많이 갖고 있군요. 영국은 금이 별로 없어요. 300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100톤입니다. 일본은 800톤이고 독일은 3300톤이에요. 이탈리아는 2400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10배를 들고 있어요 독일이. 그러니까 영국은 금이 별로 없어. 근데 영국에 보관된 금의 양은 얼마냐? 8814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금보유량보다 많다. 물론 미국은 이제 저기 나온 거 말고 더 있겠지만 미국 중앙은행의 금보다는 많아요. 공식적인 값은. 물론 뭐 그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영국에 보관된 금양이 8814톤. 2025년 9월 기준인데 금괴가 70만 개. 가치가 1조 달러가 넘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 거냐? 당연히 영국 게 아니죠. 영국 게 아니고 런던 금시장 옆에 금거래자, 뭐 채굴 기업, 금 관련 우리나라 금까지 포함해서 국가 금들 뭐 이런 것들 다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거래하는 허브다 보니까 전 세계 금 현물의 절반이 거의 저기 있습니다. 저기다 놓고 이제 거래하는 거죠. 미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선물 파생 거래가 많고. 자, 그런데 중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중국에 돌아. 미국의 거래소들 선물 파생 열심히 하더만, 금은 열심히 하더만, 뭐 금 뭐 그래 뭐 금 ETF 사고 팔고 해. 좋아. 상관없어. 상하이 금거래소는 실물 결제 방식. 실제 현물금괴 최종 지점이 중국이 되게 만들겠다. 여기다 보관을 해. 마치 런던처럼. 서구의 부가 런던에 갔잖아요. 그럼 거기 말고 다른 지점에 있는 부들은 중국에다 보관하면 되지 않겠냐. 실제로 보면은 상하이 금보관소의 금 유입이 이게 지금 차트인데요. 뭐 이게 뭐 말고도 뭐 더 있겠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뭔가 여기다가 베네핏을 줬겠죠. 단 한 주에 1톤. 한 주에 1톤씩 늘어난다. 그러면은 한 달에 4톤. 재고가 지금 37톤인데 그때 아마 옛날 값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년에 뭐 수십 톤씩 증가하는 거죠. 작년에 5톤이었는데 지금 37톤이라고 하니까 1년에 40톤씩 증가하면은 10년이면은 뭐 400톤. 그러니까 영국 국가 보유량보다 늘어날 수 있죠. 중국 정부 이렇게 뜻을 보자고 보면 서양에서는 파생 상품을 열심히 할 때 중국은 실물 금매수를 하자. 얘들은 페이퍼 놀이를 하더라. 하라 그러고 페이퍼는 결국에 실물이 없으면 말짱 꽝이니까. 종이는 심리를 움직일 수 있지만 결국에 남는 건 실물이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언론들은 중국은 현재 실물 금보유를 택했다. 우리가 상하이에서 보고 있는 거는 제2의 런던 실물 금보유를 선택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 이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인즉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세계 통화 시스템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금 보유분 유치 시도는 세계 통화 시스템에서 중국 역할을 당연하죠. 강화하려는 노력이기도 하고 투자자들이 탈달러화를 하고 있는 이때 세계 통화 시스템이 뭔가 변화할 것 같은 이때 이때를 잘 노려서 실물을 복원하는 그런 곳이 된다면 탈달러화의 모멘텀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옛날에 통화 시스템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19세기 유럽 열강들은 근본 이제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에 나라들의 돈을 막 금에 엮어놨죠. 세계대전이 빵 터지니까 통화량이 급증했잖아요. 근본 이제를 포기합니다. 전쟁하려는데 야, 금이 40톤밖에 없다고 돈을 40톤밖에 못 찍으면 안 되잖아. 근본 이제를 포기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근본 이제를 복귀하려고 했지만 어려웠죠. 그 영국도 전쟁하느라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파운드화도 옛날처럼 대영제국 시절 같은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게 바로 그 유명한 1944년 미국의 브레튼 우주에서 전후 금융질서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죠. 기억이 나시죠? 영국 파운드화를 대표하는 케인즈, 경제학의 아버지 케인즈와 미국 달러를 대표하는 해리 덱스터 화이트 재무장관 둘이 가서 설전을 벌입니다. 이게 소위 브레튼 우주의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배틀 오브 브레튼 우주죠. 여기서 결정한 게 뭐냐? 전후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케인즈가 원했던 건 국제통화 방코르고요. 거의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요즘으로 치면. 국제통화라고 얘기하는 방코르를 원했고 화이트는 미국 달러의 기초통화를 주장했습니다. 둘이 싸웠죠. 싸움은 이거예요. 그때도 근본이제입니다. 금을 방코르에 연동시킬 것인가? 금을 달러에 연동시킬 것인가? 미국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때 미국 달러를 기초통화로 한 근본이제가 채택이 됩니다. 이거를 브레튼 우주 체제라 그래요. 브레튼 우주 체제가 달러 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금에 연결된 달러 체제죠. 미국 달러가 근본이제 연결돼 기초통화가 됩니다. 하지만 1971년에 미국이 금퇴안을 포기하죠. 어르신들이 기억나는 일명 닉슨 쇼크,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1971년 미국이 달러가 기초통화긴 하지만 금과 바꿔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안 쓰고 다 금으로 바꿔가니까 미국에 금이 남아날 것 같지 않죠? 요즘 벌어지는 일이 1971년에 벌어진 겁니다. 달러하고 금을 바꿔줄게. 자, 그러니까 달러 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러 써. 어? 그럼 나 달러 줄게 금 줘. 달러 줄게 금 줘. 달러 줄게 금 줘. 제가 미국에 가면 보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달러는 안 쓰고 금만 쓰네? 그러니까 금퇴안을 포기해요. 금 안 줘! 금 안 줘! 선언을 합니다. 그게 닉슨 쇼크예요. 보면 비슷하죠. 달러 줄게 금 줘를 하는 거죠, 지금도. 달러 줄게 금 줘? 그 금이 어떻게 돼요? 달러 줄게 금. 닉슨 쇼크 때는 근본이제도가 폐기되고 달러를 기반으로 한 변동환율제도 우리가 지금 있는 거 환율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금 말고 뭐가 없냐? 그래서 일명 페트로 달러. 미국과 사우디가 무역협정을 하면서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게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또 유지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는 무한 신용 팽창. 달러에 연계가 안 돼 있으니까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죠. 자, 그런 게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저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중앙은행들은 금 보유를 크게 줄여요. 이게 금입니다. 이때 이후로 크게 줄여. 왜냐하면 달러가 그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그 체제가 지금 우리가 몇 년입니까? 금퇴안을 포기한 때가 71년이니까 브레튼 체제 이후로는 더 오래됐고 닉슨 쇼크 이후로는 50년 쭉 유지가 돼왔어요. 우리는 그런 세계관에서 있었어요. 달러가 쭉 올라가는 세계관.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금 가격 상승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세계관이 바뀌는 거냐. 브레튼 체제 우주 이후로 닉슨 쇼크가 났었는데 그 50년 뒤에 트럼프 쇼크가 있는 거냐. 닉슨의 발표 이후로 페트로 달러까지 되면서 완전히 크로스가 났는데 금의 시대에서 달러의 시대였죠. 금퇴안의 시대에서 달러 기축통화의 시대로 갔는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탈세계와 자국 우선주의, 블록화. 앞서 얘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WTO 시대,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 UN 시대 이걸 뒤집으면서 얘는 달러의 보유 비중을 내려가고 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이건 굳이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금퇴안했을 때 서로 금으로 바꿔가려고 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야, 이 역사가 돌고 도는데 중앙을 못 믿는 날이 온다 라고 어떤 누군가 사토시가 얘기하면서 중앙의 뜻과 상관없는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이라고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뭐 그래서 뭐 온라인에 금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중앙의 뜻과 상관없는 가치. 왜냐하면은 중앙 이게 중앙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 미국 중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가치가 그런 자산을 이제 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과연 50년을 겪어온 체제가 바뀔 것이냐. 아,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얼마 전 이탈리아 신문에서 크게 난 뉴스입니다. 이탈리아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3위 금보유국입니다. 1위가 미국이고요. 8천 톤이 넘죠. 2위가 독일입니다. 3천 톤이 넘어요. 그냥 공식값만. 3위가 이탈리아 2,451톤이에요. 이탈리아는 그동안 뭐 피그스, 뭐 쪼구, 뭐 온갖 경제위기를 다 겪었어요. 근데 금을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금고 사진인데 현재 외화보유액의 무려 75%를 금유로 채웠어요. 그 어떤 위기에서도 금을 팔지 않았어요. 베니스의 상인 누가 아니랄까봐. 금을 팔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안 팔았어요. 끝까지. 끝까지 안 팔고 요즘. 그래서 그 신문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잘했다. 야 잘했다. 야 금을 팔지 않는 게 맞았구나. 대박 났습니다. 대박. 3배가 올랐잖아요. 2,000톤을 갖고 있다니까. 2,000톤. 이게 얼마일지 생각해보세요. 대박이 나서. 찬가를 부르고 있다. 찬가를. 우리가 맞았다. 우리가 맞았어. 지난번에 보니까 예전에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만 생각하고 지금 금을 팔고 달러를 샀다는 거는 결국 이거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달러를.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렇게 X자를 긋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했다라는 참 웃지 못하. 근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금 살 때 대한민국 100톤을 갖고 있잖아요. 중앙은행이. 그때 예전 슈카월드 한번 나왔는데 엄청 타박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옛날 차트인데 그 당시에 한국은행 금 산 다음에 금이 이렇게 됐거든요. 한국에 금 산 다음에 저 멀리서. 이렇게 빠져서 슈컬드에서 그거 했어요. 한국은행은 얼마를 까먹었나. 한 5년인가 1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이 났어요. 한국은행이 까먹은 돈이 얼마고요. 뭐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역사는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과연 트럼프 시대라는 게 그냥 일시적인 변화로 끝나고 지나갈지 아니면 지속적인 우리가 뭐 닉슨 쇼크 브레트 우드 체제 역사책에서 배우잖아요. 50년에 한 번 오는 자 그런 시대의 변화가 될지 아 지금 그 가운데 서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보일 텐데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